김경래의 세계뉴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한 가운데 백악관은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5일 부여회의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으며 아울러 미한동맹의 변함없는 힘에 대한 미국의 확신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관리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앞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어졌던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영상 담화에서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심사권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출석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수사의 불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한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은 야당이 내란 혐의 등을 주장하며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권한정지상태로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조사를 거쳐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 전투 중단과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붙잡아갔던 인질의 일부를 석방하는 내용의 협상안 초안을 하마스가 수락했다고 로이터, AP 등 주요 언론들이 15일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도 성명에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중재국들도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8시간 넘게 이어진 이번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와 인질 석방 규모 등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전 합의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는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니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내각의 승인이 이뤄진 뒤 발효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를 통해 이 같은 협상이 진행되어 온 가운데 가자지구에는 98명의 인질이 아직 붙잡혀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 지금까지 4만 5천 명 넘는 무장대원 또는 민간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다고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 보건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암살을 모의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이를 시도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로부터 관련 지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란 남성 한 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는 당시 미국 법집행기관에 의해 저지됐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한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대화 자체에 있지 않고 양국의 대화에서 도출되는 공약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해 7월 취임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후 가진 외신과의 첫 인터뷰라고 NBC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 부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국세청 이용에 너무 오래 의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리면서도 한심하도록 나약한 무역협정들을 통해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줬고 반면 스스로에게 과세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나는 오늘 우리의 관세, 국내 반입 물품에 대한 세금, 그리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 대한 과세를 위한 대외 수입청 설립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대외 수입청을 통해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수입청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에 맞춰 출범할 것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 사법기관에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대국민 영상 담화를 통해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는 새로 들어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4도,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8도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한국 헌정사상 처음 사법기관에 체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대국민 영상 담화를 통해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과정부터 전해주시죠.
한국 사법당국은 15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4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 6시간 반 만인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공조본은 관저 도착 3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4분 사다리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차 저지선을 통과했고 이어 버스로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을 오전 7시 48분쯤 저항 없이 통과해 관저 앞 철문에 7시 57분 도착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번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거의 없었고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경호처 대응이 크게 달라진 건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경호처 지휘부와 달리 일선 직원들 사이에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갖고 지난 3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당시엔 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집행에 성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 영상을 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수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수사가 불법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에 나서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달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입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체포되기까지 제기된 혐의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했습니다.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과 제1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사 10여 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한국 정치권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회 다수당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주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법경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기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경호 차량으로 이송돼 영장 집행 20분 만인 오전 10시 53분쯤 정부 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는 정부 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준비한 질문지 분량만 200쪽이 넘는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선관위 장악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뒤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경호, 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4일 비오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한국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한동맹의 변함없는 힘에 대한 미국의 확신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한반도 시각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한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V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이번 행동을 규탄하며 추가적인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우리는 북한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4일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14일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점증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헤크세스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위협은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에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근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준이 되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기밀 및 비기밀 브리핑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헤크세스 지명자는 또한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취해야 하는 조치로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을 거론했습니다. 헤크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무기고 증가를 막는 노력과 더불어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선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들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탄두와 운반 시스템, 지휘 통제 시스템의 진전을 포함한 이 같은 개선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을 확장하고 탄두 소형화와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핵전쟁 교리 개정을 발표했다고 상기하고 이 같은 변화와 개선된 핵전력의 결합은 억지력을 약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재래식 작전 지원을 위한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이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가 성공적으로 대위성 역량 실험을 진행했다면서 미국은 글로벌 대위성 역량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우주 역량에 대해서도 계속 경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우리는 중국의 역사적이고 신속한 군사력 증강과 억제력 재확립의 긴급함을 고려할 때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의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작전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준되면 인도태평양에서 억제력을 시급히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에 따라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미국과 동맹 간의 신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상호 이익을 공동 방어함으로써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이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인준되면 나는 국방부에 건강한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할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부담 분담은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핵세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cond, we will work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o deter aggression in the Indo-Pacific from the communist Chinese. And finally, we will responsibly end wars to ensure that we prioritize our resources to reorient to larger threats.
헤글세스 지명자는 우리는 자원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전쟁을 책임감 있게 종식하고 더 큰 위협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서 더는 평판에 의한 억제,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억제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팍스뉴스 진행자로 일한 헤글세스 지명자는 육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오늘 미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한국의 F-15K 전투기와 일본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일의 억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B-1B 전략 폭격기가 참여하는 미한일 공중훈련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 시속 1530km에 최대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핵무기는 운영하지 않지만 최대 57톤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가 6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미한일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별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국은 14일 북한 암호화폐 탈취 및 민간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겨냥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 업계에 새로운 주의사항을 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을 비롯한 북한의 연계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이 수많은 사이버 범죄 행위를 자행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업체, 개인 사용자들을 겨냥함으로써 사이버 공간 내 악성 행동 양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이뤄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사례와 피해 규모도 공개했습니다. 미한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DMM 비트코인이 탈취당한 3억 800만 달러와 업비트의 5천만 달러, 레인 매니지먼트의 1613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한국은 상세한 업계 분석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인 와지르X와 라디언트 캐피탈에서 각각 2억 3,500만 달러와 5천만 달러가 탈취된 사건도 북한 소행으로 지목했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에만 북한 사이버 범죄자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는 6억 5,913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이 작년 9월까지도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공격을 지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를 언급하며 3국이 이에 대한 다수의 공고문을 발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민간 부문 기관 등이 해당 공고문을 통해 사이버 위협 경감 방안을 숙지하고 의도치 않은 북한 IT 인력 고용 위험을 경감할 것을 권고했다는 설명입니다. 성명은 3국의 민간 협력 심화는 이러한 악성 행위자들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 차단하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 지정, 인도태평양 지역 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3자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조 돕슨 수석 분석가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 등의 성명과 공고문이 실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를 근절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돕슨 분석가는 북한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업계 관계자에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모두가 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사람들은 해킹 집단이 아닌 국가가 개인이나 사업체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lthough North Korea is targeting a blockchain and crypto companies is common knowledge to us, not everyone is aware of it.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성명 발표는 정부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롱 맨디언트 선임 분석가는 미국 정부의 성명, 주의보 등이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자들이 취업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이는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이들 위장 취업자들이 더 빨리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은 13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미국과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플라이츠 부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식 외교에 대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요?
I know that some critics of President Trump have said his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s isolationist.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이 고립주의적이거나 미국 혼자 방식이라고 일부 비평가들은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두 번째 임기 동안에도 매우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그레넬이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된 것에 기대가 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낸다며 친분을 강조했는데요.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걸까요? 단지 머릿기사에 나르는 걸까요?
Well, speaking for myself,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views his personal diplomacy with Kim Jong-un as a major success.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첫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호작용으로 북한과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이후로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22년까지 중단되는 등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했죠. 트럼프 당선인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그런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외교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진지하게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저 머릿기사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비평가들에겐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과 일시적 합의만 맺었을 뿐 긴장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에는 빠른 진전을 내서 적어도 그레넬 대사와 북한 간에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외교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그레넬 대사를 거듭 언급하셨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까요?
You know, I don't know, but I will say that Trump naming a close and trusted foreign policy advisor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상대할 외교 정책 고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그레넬 대사를 받아들여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트럼프 2기 고위직 내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도 2022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핵심 참모들이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한다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re's been understandable criticism, heavy criticism on North Korea over the last few years because there's been such a surge in its missile program and there's been advances in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급진전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임명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든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그들은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는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공격하는 강경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재를 살펴볼 것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이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에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조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what's happened in South Korea is very sad. I'm a big fan of President Yoon. I was looking forward to him building a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I understand he was working on his golf game, so he.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역 안보와 세계 안보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가 솔직히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이시바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 트럼프 당선인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정상회담을 빨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I think it's very important, and I've been telling people on this channel, and I was in South Korea over the summer, and I told a number of South Korean.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앞서 VOA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고, 또 제가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 당국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 대선 전에 말이죠. 한국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미한 양국의 현안과 한국의 관심사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양국의 실질적인 위협인 중국에 함께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요.
플라이츠 부소장님, 윤석열 정부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에 맞선 것으로 미국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한국 야당은 여당으로부터 친중파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트럼프 정부의 딜레마를 줄까요?
It does. As I said before, this chaos is not good for South Korea or regional security, global security. Or U.S.-South Korea relations, and it plays into the hands.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혼란은 한국과 지역 안보, 글로벌 안보, 미한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중국은 한국 정부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통일된 한국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문제들이 매우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Look, I like President Moon and h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but there was a perceptio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Moon was too willing.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너무 쉽게 거래를 하려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당시 한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추진해야 했죠. 저는 윤 대통령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관해 같은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한 반면 진보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외교와 간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보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더 잘 맞는 거 아닐까요?
I think the belief was the approach of Moon and his political supporters were too willing to reach an accommodation.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북한과 타협을 위해 너무 쉽게 양보하려 해서 한국이나 지역 안보,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고자 했지만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양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나머지 위험한 양보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한 사이에 때때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추진했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될까요?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Well, Mark Esper is only briefly Secretary of Defense. He was fired by Trump. He's not credible, so I don't take any analysis he has of this situation seriously. There's no talk of pulling.
마크 에스퍼는 잠깐 국방부 장관직을 맡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한 그의 어떠한 분석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미군 주둔 비용 관련 지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방국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고 해결될 것입니다. 미한 모두 양국이 직면한 실제 안보 위협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의 미한 동맹 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전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의 새로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올해 출범한 제119대 미국 의회 사이의 역학 관계가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새 행정부와 의회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회와 백악관 주도권을 공화당이 이제 주도하게 동시에 장악하게 된 점이죠.
네, 맞습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 상원의 경우 전체 100석 가운데 53석을 확보했죠. 다수당 지위를 다시 가져왔고 하원에서는 전체 435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지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이 입법부까지 사실상 장악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된 건데요. 공화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상하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모두 장악한 바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 주도권을 모두 잡으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힘이 좀 더 실리지 않겠습니까?
네, 공화당의 의회 장악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실제 과거에도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던 1기 행정부 첫 1년 동안 의회에선 대규모 감세법 등 공화당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던 법안들이 무려 117건이나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연방법원 판사도 수백 명이 임명된 바 있고요. 이와 관련해 트로이 스탠거론 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추진에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설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ore leeway to pursue his preferred policy preferences.
그리고 스탄 거론센터장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경우 의회 조치가 필요한 제재 해제 문제가 의회와의 협력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상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신속한 구성을 위해서 주요 지명자 인준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상원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고유의 인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각각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그리고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약 한 주 전부터 열며 인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네. 상원 인준을 통과하려면 과반인 최소 51표가 필요합니다. 인준에 필요한 직책은 주한미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1,183석에 달합니다.
1,000개가 넘군요.
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IRA 폐지가 공화당 의회 장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법안이기도 한데요. 2022년 공화당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의 지지로 통과가 된 법입니다.
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RA 폐지나 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한국 등 대미 투자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수정돼서는 또 안 된다는 입장을
그렇군요.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탠 거론 센터장은 한국 등 IRA에 따른 대미 투자가 공화당 성향에 주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법 개정이 아닌 전면 폐지 또는 공화당 지역군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국에 따른 대미 투자가 뭐 공화당 지역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뭐 흥미로운 상황인 것 같고요. 새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의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온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죠. 이를 주장해온 상원 의원들이 핵심 위원회를 이끌게 돼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된 공화당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그렇습니다. 118대 의회에서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기도 했던 위커 의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에서 미국이 인태 지역 역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고요.
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역임한 리시 의원 역시 지난해 8월에 VOA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언급하면서 확장억 지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전구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제임스 리시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중액 여부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던 그런 인사죠.
맞습니다. 리시 의원은 외교위 공화당 간사 시절 때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국은 물론 나토 동맹국 방위비 중액에 정당성을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VOA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한다 이렇게 네. 말하면서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하는 위험을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의 이런 견해와 맞물려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대에 대한 공화당 내 지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같은 동맹국 방위비 압박에 큰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이 임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공화당 마스트 의원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당시에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나약하다고 비판했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리시 의원, 위커 의원 그리고 하원 군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게 된 마이크 로저스 하원 의원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지지하는 전통적 공화당 주류파로 분류됩니다. 반면 마스터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에는 회의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기조를 따르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했다고 해서 당 기조에 맞는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공화당이 의석수 차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하원의 경우에는 공화당은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의 사임으로 전체 434석 하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218석보다 단 한 석만은 219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원 다수당으로서는 지난 1931년 이후에 가장 적은 의석이라고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특히 하원은 매우 근소한 차로 양당 의석수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성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I can see happening is that it's going to be much more difficult to get anything done.
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인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법안 같은 경우에도 하원의 이 같은 의석 구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로부터 미국의 새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최근 전해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참상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무조건적인 명령은 공포체제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13일 많은 군인들이 전사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라는 김정은의 명령은 전체주의적 억압과 공포체제의 산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파병 북한군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의 보고 내용은 북한 정권의 극심한 주민 탄압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here is that Kim Jong-un's capacity to issue orders to send troops to Russia are obeyed without question. His orders to send troops to a foreign war where many of them will
시프턴 국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러시아로 군대를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여지없이 그 명령이 수행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군대 파견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인권 침해 방식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서야 파병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한 현재까지 북한군 300여 명이 숨지고 2,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무의미한 원거리 후방 조준 사격, 후방 지원이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BOA에 파병 사실조차 모른 채 북한 군인들이 참전한 것은 매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라며 이는 독재 정권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Most disturbing is that the North Korean soldiers were not told what was happening to them. The report that these two soldiers thought they were going off on practice maneuvers.
킹 전 특사는 군인들은 해외 파병 사실을 사전에 알고 동의한다면서 북한 군인들은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의 이고르 크레스틴 글로벌 정책 담당 이사는 BOA에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북한 군인들의 비극적인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틴 이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위해 북한군을 파병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 북한이 자국민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 이웃국가인 한국 및 일본, 미국에 대한 미래의 공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 같은 전개는 자유세계가 크게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은 이날 BOA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북한 군인들의 피와 땀, 눈물을 착취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스칼루트 회장은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전사할 이유가 없다면서 파병 군인 가족들은 무의미한 침략 전쟁에서 이들이 희생되는 데 대해 집회를 열고 항의해야 하지만 북한에는 이런 자유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의 전국 혼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의 주요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5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의 마지막 인터뷰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관련한 한국 여론조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6%에 그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4%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2.2%, 국민의힘은 40.8%였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4%로 오차범위 아니었는데요. 두 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고요?
네,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1%였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45.6%,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52.3%였습니다. 또 한국갤럽의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은 64%, 반대는 32%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이 민심의 흐름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대부분의 언론은 민주당의 폭주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이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상은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때 올랐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민주당이 도를 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일종의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지지율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 외에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보수가 결집한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즉 윤석열 대통령도 밉지만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파들이 결집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지금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다는 말씀인데요. 이 보수파의 결집,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1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여야의 지지율 격차 축소 관련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끝날 것이라며 극우 세력이 마지막 스피치를 올리는 셈인데 이게 극에다라는 게 이번 주이고 15일께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이를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 내 언론들이 두 당의 이 지지율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중앙일보는 두 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12일 사설에서 여야는 여론조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구태를 멈추고 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통한 전국 안정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9일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의 변화를 대통령 비상계엄이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지지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그보다는 조기 대선만 생각해 수사기관과 정부를 다그치고 위협하거나 군림하거나 이미 정권을 잡은 듯 행독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역풍이 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 수습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며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지금은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하고 대선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군요.
네, 골드버그 미국 대사는 퇴임을 하루 앞둔 5일 현직 신분으로는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예.
골드버그 대사는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상황과 대사 간 상황 그리고 퇴임하는 소감 등을 털어놨습니다.
네, 역시 궁금한 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상황이겠죠.
네, 골드버그 대사는 계엄령 당일 한국 외교부의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 관련 성명서를 읽어줬다. 나는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를 표명했다. 이어서 대통령실에 누군가와 통화했는데 그는 계엄과 관련해 아는 게 없어 보였다. 나는 심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계엄이 한국의 명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고함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기자가 전화 통화 중 고함을 질렀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러자 골드버그 대사는 10초가량 침묵하다가 조금 그랬다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또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네, 한국 내 여야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좁아졌다는 소식, 그리고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에서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특별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 관련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있는 취임식 특별 중계방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식 VOA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